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남미 나라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리오데자네이루 리오올림픽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이 선수들의 진기록들,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들의 의지를 보면서 참 교훈도 얻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진기록만큼 또 남다른 사연도 화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자그마한 체구의 체조 선수에게 전 세계가 관심을 두지 않았나 싶네요. 143cm 키의 19살 흑인 체조 선수, 미국의 올림픽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 선수 얘기인데요. 아버지는 누군지도 몰랐고요. 엄마는 약물 중독자고,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했고 체조 선수로 성공을 했다는데요. 지금은 역대 최고의 체조 선수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까만 흑인 소녀가 19살에 올림픽 영웅이 될지 말이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면서 한 주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해시태그 한 주간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고요. 기자 수첩,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과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풍경,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주말에 듣기 좋은 팝송인데요. 이 매직이란 밴드의 루드 골라봤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침대를 벗어나서 좋은 옷을 입고 차를 타고 나가서 주말을 즐기듯이 인생을 좀 즐겨봐. 결혼도 하고 말이야.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캐나다 밴드 매직의 노래입니다. 왜 그렇게 불친절하니? Rude 들어보시죠. Saturday morning jumped out of bed Put on my best suit Got in my car Raced like a jet All the way to you Knocked on your door With heart in my head To ask you a question Cause I know that you're An old-fashioned man Yeah Can I have your daughter For the rest of my life say yes Cause I need to know You say I'll never get your blessing Till the day I die Tough love for my friend But the answer is
You say I'll never get you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다이빙 피니쉬. 다이빙 피니쉬는 수영 선수들이 물속에 들어가듯 몸을 던져 결승선에 들어가는 걸 뜻합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이 다이빙 피니쉬가 화제가 된 것은 바로 미국민이 사랑하는 간판 육상 선수 앨리슨 필릭스에게 불운을 안겨줬기 때문인데요. 이 결승선을 놓고 앞서던 미국 선수가 몸통이 먼저 들어가면 이기는 것이 규칙인 육상 경기에서 바하마 선수가 몸을 던져 결승선에 들어가는 바람에 0.07초 뒤진 기록으로 금메달을 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 등에는 이른바 다이빙 피니쉬 논란이 일었는데요. 관련 기사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육상계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바하마의 밀러 선수의 페이스북에는요. 다이빙은 수영장에서나 하라. 관중과 다른 선수를 속인 사기꾼. 이런 비난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밀러 선수가 금메달 획득을 딴 것은 올림픽 규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녀의 금메달은 안전한데요. 밀러 선수는 막판 다리에 힘이 빠져 그랬을 뿐 일부러 변칙적으로 이기려는 뜻은 없었다는 그런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 규정에는요, 목이나 팔, 다리 등을 제외한 몸통이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는 선수가 승자라고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과 방법까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올림픽 선수로서 떳떳한가라는 질문에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또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우승에 문제가 없다는 이런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실제로 다이빙 피니쉬가 가슴을 쭉 내미는 방법보다 기록을 단축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몸을 날리기 위한 예비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상 손해라고 보지만 박빙 상황에서는 승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경기처럼 말이죠. 별도로요. 거친 경기 바닥에 몸을 던지다 보면 부상을 당할 위험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두 번째 나갑니다. 미국 해병대. 네, 1997년 제작된 미국 영화 G.I. Jane 듣고 계신데요. 이 영화는 미군 내 성차별을 다루면서 여군이 미국 육군의 거친 훈련 과정은 물론 강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군복무 자격이 논란거리가 안 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죠. 미 해병대의 이번 조처만 봐도 그렇습니다. 미 해병대 병력 가운데 7에서 8%에 불과한 여군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라는 미국의 로버트 넬러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레슬링 선수 같은 여고생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모병 활동을 시작한 것, 바로 화제입니다. 올해부터 보병, 소색병 등 모든 전투병과를 여군에게도 개방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여군 정원을 채워야 하는 해병대로서는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면서 임무에 걸맞은 소수정의 여군 후보가 될 대상으로 고등학교 여자 운동선수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될 수 있는 신체 검사 기준을 운동선수들이 통과할 수 있는 체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넬러 사령관이 말을 했는데요. 유연하고 임무 집중도도 높고 규율도 잘 따르고 말이죠. Tell me you didn't sell me out.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시간에는 기자들의 취재 내용을 중심으로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 VOA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린 기사들 가운데 굵직한 주요 소식 간단히 추려봅니다. 정치안보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 정찰총국 공작관의 지시를 받고 군용으로 전용에 쓸 수 있는 타이어를 북한으로 밀반출하려 한 일당이 적발돼 한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유사시 북한 여러 지역의 미사일 기지를 동시에 대량 파괴할 수 있도록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들어 외교관 등 북한 각계 인사들의 한국 망명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는 걸로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VOA 한국어 방송의 경제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4월 유럽연합과 북한의 교역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양측의 교역액은 약 136만 달러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전달인 3월과 비교해서 무려 66.3%가 줄었습니다. 이는 2015년 4월과 비교해도 34.6% 감소한 액수입니다. 네, 지난주 저희 방송뿐 아니라요, 이 한국 언론 또 외신들이 집중적으로 전했던 소식이 있습니다.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한국 망명 소식 아직도 떠들썩한데요. 자, 이후 저희 방송 기자가 이 미국 내 탈북자들의 반응 들어봤고요. 인권단체 대표 또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 외신 보도까지 종합적으로 또 전해드렸었는데, 이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하고 탈북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본 이현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현철 기자 혹시 북한 첩보 영화 베를린이라고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굉장히 보셨죠? 예, 흥미있게 봤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태영호 공사 망명 소식을 듣고 이 영화가 떠올랐는데,
네.
거기에 이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망명을 시도하다가
네.
비참하게 이 북한 공작원한테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태 공사 망명에도 그런 액션 장면들이 들어갔는지 그 부분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태영호 공사는 망명에 성공을 했죠.
네.
자, 일단 태영호 공사 망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하고 넘어가죠.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시간별로 한번 좀 짚어보죠.
네.
처음 알려졌던 게 16일이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이 탈출해서 제3국에서 망명을 신청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부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정부도 노코멘트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날이었는데 영국 B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북한 외교관의 이름이 태영호 공사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또 기자들이 다음 날인 17일에 한국 정부에 확인 요청을 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한국 정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북한 인사 망명과 관련해서 망명자의 신변 안전 또 관련 국가의 외교 문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태영호 공사 망명 사실을 공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부인과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태공사의 탈북 동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예.
첫 번째가 그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또 두 번째는 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또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장래 문제 이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태공사는 이미 지난달 중순 이후 지난달 말 이때 이미 한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 13명의 북한 그 고위급 자녀들이
네.
집단 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겨우 조사를 다 마쳤다고
네네.
하던데 또다시 이렇게 한국 사회가 북한 출신 고위급.
네, 그렇습니다.
예, 고위급 인사를, 손님을 맞았는데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특히 언론들이 지금 태공사 망명 소식을 지금 대서 특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요즘 그 리우에서 열리고 있는 그 하계올림픽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때 같으면 이 올림픽 소식에 묻혀서 웬만한 기사들은 잘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데요.
네.
지금 올림픽 그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에도 지금 한국 언론들 매일 그 태공사 망명 관련 소식들 일면 또 다른 그 관련 면에 여러 가지 기사들을 싣고 있습니다.
네.
망명 과정 뒷얘기에서부터 또 망명 동기에 대한 추측, 또 태공사가 과거에 그 영국 주재 대사로 재직할 당시에 또 어떤 발언들을 했는가 이런 것도 추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이제 앞으로 태공사가 또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관련 보도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어서
네.
이거 정리하는데도 지금 상당히 힘이 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현철 기자도 그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 그리고 탈북자들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예.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네.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일을 통해서.
네.
요거에 대해서 또 의견이 나뉘던데요.
네, 뭐 크게 의견이 나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어느 쪽에 이제 그 중점을 두느냐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태공사의 그 망명이 그 북한 엘리트들이 그 동요하고 있다. 이런 징후로는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그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중국 그 식당에서 일하던 그 종업원 13명의 그 망명.
네.
또 최근 그 러시아에 있던 그 외교관의 네. 망명.
네.
이 사람도 지금 한국에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뭐 이런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그 북한 엘리트 층들이 동요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네.
또 북한에서 그 체제 선전이라든가 정치적 이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그 주민들이나 또 엘리트들마저도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불안정성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런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런 그 상황이 과연 그 북한 체제 불안정을 더 심화시키느냐. 또 특히 태공사 망명이 또 그 김정은 체제 불안정성을 크게 더 악화시킬 것이냐 이렇게 보기는 현재로서는 좀 무리다. 왜냐하면 이 아직까지는 이 사건이 어떤 그 독립적인 사건이지 어떤 그 분위기나 흐름 이런 것들과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글쎄요 청취자들이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기본적으로 그 북한 청취자들이 가장 부족한 것은 그 정확한 정보 아닙니까?
그렇죠.
네, 따라서 그 북한 내에서는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을 거고요. 또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확인하는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탈북자들은 환영한다. 아주 잘한 결정이다라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당연하다라는 반응인데요.
네.
왜냐하면 해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들 북한 돌아가서 살기 어렵다.
일단 나오면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또 이 소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면 북한 주민들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도 북한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탈북자 가운데 이 데보라 최 씨 인터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두 아이의 엄마로 알고 있는데
네.
자식 생각에 네, 네.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네.
다른 것보다도
네. 그 첫째는 이제 대학을 마쳤고 학위까지 받았고 또 두 번째는 또 임페리얼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네.
여기 진학할 예정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방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 진로가 다양한데 그 망명하는 그런 결정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태공사가 망명 결정을 할 때 자녀들의 의견도 물어봤을까 사실 좀 궁금해요.
네, 저도
다 성장한 자녀이기
네네,
때문에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직접
이건 인터뷰할 기회가 되시면은
네,
한번
나중에
물어봐주세요. 자, 전문가하고 탈북자하고 또 인터뷰하고 기사를 했는데요. 이번 취재에서 혹시라도 뭐 아쉬움이 남은 게 있다면?
네, 지금까지 그 많은 그 기사들 나오고 또 얘기들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부족한 게 정보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한국 정부가 확인한 거는 태공사 가족 4명이 한국에 망명했다. 여기까지만 확인이 된 거고 뭐 망명 동기라든가 과정, 그 진로, 과정 이런 것들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네.
지금 뭐 이런저런 그 많은 그 추측성 보도들 또 네. 확인이 안 돼서 그런 점들이 아쉽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가들이나 탈북자들 견해도 지금 그런 그 일부는 또 사실이 확인했지만 또 일부는 사실이 확인하지 않은 그런 평가들도 있고 분석들도 있고 아 그런 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아쉽고요.
네.
앞으로 이제 조사가 마치고 조사 결과 발표하고 좀 더 그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된다면 그때 조금 더 그 정확하고 자세한 그런 그 과정 또 정보 또 의미
네.
또 여파 이런 네. 것들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태영호 공사의 망명에 대한 기사가 좀 마무리가 되려면
네.
그렇죠. 네, 뭐 영국 초대 북한 주재 대리대사를 지낸 호 박사의 기사도 저희 VOA 기자가 취재를 해서 내보냈는데요. 뭐 북한 체제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지만 독립 성향이 강한 인물, 매우 영리한 인물 이렇게 본인이 느낀 얘기를 저희 기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북한 당국이 이제 좀 대사를 뽑을 때도 성향이나 이런 걸 좀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네.
되네요.
네,
예.
무엇보다도 일단 그 지금까지 그 영국 그 주재 대사관에는 그 가족들도 다 같이 보낼 만큼 어떤 그 신임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요. 예. 이번 일로 해서 이제 그 가족들을 같이 나가는 거 일단 이런 일들은 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태영호 공사의 망명에 대한 미국 내 전문가와 탈북자들의 인터뷰까지 이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미국 흑인 밴드 Earth, Wind and Fire. 밴드 이름이 재밌는데요. 지구, 바람, 불, 이런 이름의 가수단입니다. 반짝이는 별, Shining Star 들어보시죠.
can be. Shining star for you to see what your life can truly be. Shining star for you to see what your life can truly be.
네, 계속해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에서 벌어지는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북한 그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전시회를 기획한 문범강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염원에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미술이라는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예, 저도 5년 전에는 잘 몰랐으니까요. 전시할 작품은 사회주의, 사실주의라는 그런 미술의 흐름인데요. 그런데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을 우리가 이제 선전하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선전하라고 보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그 그림의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노력해온 것은 그 숨겨진 이면에 있는 북한 미술의 양상을 세계에 좀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대 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변천 전시회가 개막한 지난 6월 18일. 전시회 기획자인 조지타운대학교 현대미술학과 문범강 교수가 VOA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두 달간 계속된 이번 전시회는 북한의 현대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변천과 남한미술, 사회적 현실성을 통한 삶의 평가라는 주제로 남북한 전시관으로 나뉘어 열렸습니다. 남북한 작가들의 작품을 미 주류 사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10명의 남한 작가 작품 21점과 북한 작가 16명의 작품 23점 등 총 44점이 소개됐습니다. 전시회를 주관한 아메리칸 대학 카진 미술관은 이 전시회가 미 주류 사회에 큰 관심을 촉발했다고 평가하고 폐막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오후에 열린 폐막 행사는 전시회의 목적과 성과를 한인 사회에 알리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이 작가는 실제의 모델 목을 캐스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이나 석고나 이런 재료로
전시회를 공동 기획한 워싱턴의 민간 단체 코리안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주현영 사무총장은 남한 작가들의 작품을 설명했고 이어 문 교수가 북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개요와 전시 목적, 성과 등을 발표했습니다. 문 교수는 VOA에 이번 전시회의 본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남북 간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한반도 통일 염원이었다며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 상황에서 본래 취지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관의 관장인 잭 라스무슨 씨하고 저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이 상황에서 같이 전시를 통합한 전시를 했다가는 서로 양쪽 국가에서 너무 불편해하니까 차라리 전시를 분리를 시키자.
이번 전시는 남북한 현대미술의 변천이라는 광범위한 주제 아래 진행됐고 폐막 행사에 가서야 본래 취지를 알리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전시는 카진 미술관 개관 이래 미국 언론이 가장 주목한 전시회의 하나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지난 두 달 동안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 등 10여 개 매체가 전시회를 취재했습니다. 자연, 과학, 문화, 역사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북한의 예술은 체제 선전 그 이상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에서 처음 열리는 북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 그림 전시회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언론은 특히 4명의 북한 화가들이 그린 1997년작 암흑 속의 해양 구조라는 작품에 대해 매우 다른 관점의 기사를 썼습니다. 가로 4m, 세로 2m 크기의 대형 집체화인 이 그림에는 광풍이 몰아치는 시커먼 바다에 내몰린 난파선과 북한 선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두운 화면 속에 북한 선원들이 난파된 다른 배의 선원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장면은 매우 역동적이면서 위압감을 줍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북한 그림이 수십 년에 걸쳐 명확한 발전을 이뤄왔다며 구조 장면에서 밧줄을 던지는 표현 기법이 놀랄 만큼 치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워싱턴포스트는 적대감이라는 바닷속에 고립된 북한을 나타내고 있으며 북한 화가들은 예술적 개성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이념의 폭풍우 속에서 익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시회에 초대된 한인들 역시 북한 그림의 미술성과 정치성을 동시에 염두한 듯 다양한 감상평을 내놨습니다. 한인들은 북한의 그림을 보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점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20대 한인 여성입니다.
근데 제가 워낙 북한에 관심이 많아서요. 네, 북한 그림 많이 봤었거든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솔직히 북한에 관심이 없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북한 미술을 통해서 더 북한이랑 한국에 관심도 많이 갖게 됨으로써 이렇게 북한 미술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가 좋은 것 같아서.
네. 50대 여성은 더 다양한 북한 그림을 보면 좋겠다면서도 북한 그림을 직접 볼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북한 그림을 볼 수 있는 찬스가 있어서 좋았어요. 네. 다양한 스케일이 오면 더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굉장히 레볼루션한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50대 한인 남성은 북한 그림의 정치성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뛰어나죠. 상당히 뛰어나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체제를 선전하는 듯한 그런 정형화된 이야기들, 뻔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기법적으로 훌륭하다는 거를 느끼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구나.
워싱턴 미술가협회 여운용 회장은 북한 미술의 수준은 그리 특별하지 않지만 북한 화가들의 진심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가들이 정말 내 나라를 프라이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지는 프라이드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렇게까지 나와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 회장은 다른 한편으론 같은 미술가로서 북한 화가들의 제한적인 작품 활동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재미화가 유수자 씨는 북한의 그림은 유럽에서 비싸게 거래된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남북한 그림은 70년 한반도 분단 세월을 지나면서 더 이상 같은 뿌리로 보기 어렵다며 북한 그림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50대 한인 남성은 같은 기후와 비슷한 음식을 먹고 산 한민족 고유의 정이라는 공통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인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남북한 미술의 차이점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남북한 민간 문화예술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북한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은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보는 것보다는 정치가 그 내 손에만 맡겨놓아가지고서는 그냥 너무나 여운할 것 같다.
두 달간의 전시회를 마친 문범강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한인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 이전과는 달리 북한 그림을 한반도 역사의 한 부분으로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거밖에 모르는 문화를 가지고 왜 우리하고 똑같이 그리지 않냐, 그림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 그림을 가지고 이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정당한 공정성을 가질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이 세뇌이든 아니면 전반적인 그 문화의 구조이든 그러면 이해를 하고 이 사회는 지금 역사적인 시점에서 보면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회구나. 그러니까 지금 역사의 표현이에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 또 이 표현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전시를 시작할 때와 달리 지금에는 이것이 어떤 특정한 그 사회의 역사적인 표현을 한 작품들이다.
문 교수는 남한 출신의 미국 대학 교수로서 북한 미술을 경험한 사람이 드물다며 사회 봉사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전시회장에 가봤는데요. 미국 내 최초 남북한 그림 전시회라고 해서 방문을 했는데 남북한 그림이 이렇게 다르구나. 왜 그런지 이유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문화 교류 노력이 끊이지 않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엮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전해드립니다. 재밌게 들어보시죠.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언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493년 3월 15일 콜럼버스 일행이 스페인에 도착하자 국가적 영웅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항해 보고를 받은 이사벨라 여왕은 유럽 어느 국가들보다 먼저 식민지 점령을 주도했습니다.
콜럼버스는 또다시 대서양을 건너 미지의 신대륙이 있는 카리브해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페인으로 떠나기 전에 선원들이 지은 방어용 요새는 흔적도 없이 불에 타 파괴됐고 한 사람도 보이질 않아요.
콜럼버스에 대한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1부 미지의 신대륙 탐험.
콜럼버스는 1502년 9월 네 척의 배와 선원 150명을 데리고 마지막 항해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항해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끝까지 자신이 개척했던 식민지 당국과의 불화를 씻지 못하고 1505년 스페인으로 돌아왔고요. 다음 해인 1506년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콜럼버스를 따라 항해에 나섰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뛰어난 탐험가였다는 건 인정해요. 누구보다 호기심 많고 용감한 사람이었죠. 지구가 둥글다는 신념을 가지고 대서양 서쪽으로 아시아를 찾아 나선 그 배짱도 놀랍고요. 모든 항해 때마다 인도로 가겠다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토록 원했던 양념도 금도 발견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원망만 듣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위대한 탐험가로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콜럼버스는 지구 안쪽에 또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요. 아시아에서조차 알려지지 않은 희귀한 동식물들이나 아시아 사람들과는 다른 언어 같은 신대륙이라는 걸 뒷받침해줄 증거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발견한 땅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땅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발견한 땅이 인도라고 믿었던 거죠.
콜럼버스의 항해는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의 탐험대가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특히 스페인 탐험가들은 계속해서 금을 찾아다녔고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전파하려 애썼습니다. 콜럼버스를 통해 신대륙을 처음 유럽에 소개했던 스페인은 총과 대포를 앞세워 오랜 세월 고대 문명을 이어온 이 땅의 주인 인디언 제국을 멸망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유럽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원주민들은 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인디언들은 선조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땅을 빼앗기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고 꿈에서조차 본 적이 없는 머나먼 땅, 유럽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1519년 스페인의 헤르난 코르테스는 지금의 멕시코에 군대를 상륙시킨 뒤 아즈텍 인디언 제국을 멸망시켰고요. 1530년대에는 프란시스코 피자로가 페루의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에 상륙한 지 50년 만에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의 넓은 영토를 스페인의 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지금도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은 원주민 선조들의 언어를 잊고 스페니쉬, 즉 유럽의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대륙을 가장 먼저 탐사한 스페인은 유럽의 최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스페인의 이런 영토 주장을 받아들일 리 없었고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탐험가들도 앞다투어 북아메리카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신세계 땅을 차지하기 위한 기흥쟁에서 스페인에 한 발 뒤쳐져 있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음 신세계 탐험을 지원한 것은 1578년이었죠.
경들은 우리 영국이 스페인과 맞서 싸우기에 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스페인이 신세계 땅에서 하루가 다르게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데 경들은 이렇게 멀리서 팔짱 끼고 보고만 있으니 왜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두려운가요? 저 넓은 신세계 땅은 먼저 가서 차지하는 나라가 주인이 되는 거겠지요. 시작은 스페인이 먼저 했지만 그 땅의 주인은 우리 영국이 돼야 합니다. 험프리 길버트 경, 위대한 영국의 기사여. 그대는 하루빨리 신세계로 떠나 이교도들의 땅을 차지하라.
여왕 폐하, 신 험프리 길버트, 백기를 열어 신세계 땅의 금과 새로운 식민지를 여왕 폐하께 바치겠나이다.
영국인 중에서 처음으로 신대륙 정착을 시도한 사람은 군인이자 항해가인 길버트였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6년 만기의 치컷장을 얻어서 1578년 11월 19일 최초의 항해를 시도했습니다. 부요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2013년 사망하기 전까지 기타를 들면서 미국의 컨트리 노래를 불렀던 가수입니다. 조지 존슨의 He Stopped Loving Her Today. 그 남자는 오늘 그녀를 사랑하지 않기로 했네. 라는 제목인데요. 감상해 보시죠. 지금까지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e said I'll love you till I die. She told him you'll forget in time. As the years went slowly by, she still preyed upon his mind. He kept her picture on his wall, went half crazy now and then, but he still loved her through it all, hoping she'd come back again. Kept some letters by his bed, dated 1962. He had underlined in red every single I love you. I went to see him just today. Oh, but I didn't see no tears. All dressed up to go away. First time I'd seen him smile in years. He stopped loving her today. He placed a wreath upon his door, and soon they'll carry him away. He stopped loving her today. You know, she came to see him one last time.